같이 은혜받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계속 돌아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 가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미디안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네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하게 하느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님이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10년 또 송구 이렇게 맞으면서 계속 연재했던 출애굽기를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출애굽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마지막 출애굽기 18장 이두가 모세 진영에 와서 이두를 하는 모세가 하는 그런 집행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 하면서 편제를 만들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을 살피면서 또 그것이 교회에 가졌던 영향을 줬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언약. 모세의 언약. 우리 출애굽기를 아주 단순하게 둘로 딱 양분한다면은 1장부터 40장까지를 둘로 딱 나누어 본다면은 19장에 나오는 신의 언약을 정점으로 해서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기 기사와 강화의 유랑기 그리고 율법 수여 및 제사에 관한 기록이 19장부터 40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한 달락 일부 19장부터 제성막 완성까지 한 그 40장까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19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시내산 언약 사건은 출애굽기의 핵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세 언약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면서 아, 언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모세 언약의 체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지 얼마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는지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머물렸냐? 한 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것은 시내산에서의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1년을 거주하면서 거기에서 레위기가 써지고 민수기 10장까지 거기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체결한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이를 가르쳐서 시내산 언약 그렇게 말하고 이 언약을 중보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 언약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3절에 모세가 처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는 표현이 있죠. 이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때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5절,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것이라.
예.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5절, 6절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이제 7절, 8절 고하는 내용입니다. 다 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예. 하나님 언약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라고 수납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사흘 동안 옷을 빨아서 입히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사흘 뒤에 다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심히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모세를 불러 올린 뒤에 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20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가 있고 이제 공동체와 사회생활할 때 이웃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법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단순히 도덕적 표준이나 권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생긴 계약서예요. 그래서 만일 이들이 이 법을 지킬 경우 하나님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으로 들어간다 책임져 주실 것이며 그리고 세계 만국 중에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축복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계약이 파괴될 경우 그들은 저주받는 위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엄중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24장에 가면 모세가 이 계약서를 다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또 지키겠다고 서약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 머리 위에 뭘 뿌려요? 피를 촥 뿌립니다. 그래서 언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 고하였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은 반응함으로써 그 모세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죠. 모세야. 내가 너에게 명한 그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키겠다고 얘기했느냐?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행하니이다. 그러면 내게로 다시 올라와라. 내가 거룩한 십계명을 돌비에 친히 새겨줄 테니까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40주야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그 계명을 쓴 돌비를 받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두 돌비와 함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성막과 제사장 그런 계시도 다 받고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뭘 만들어요? 아론의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한 것은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한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죠.
그들은 이미 이야기를 받았던 거예요? 안 받았던 거예요? 받았죠.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한 후입니까? 동의한 이전입니까? 그죠? 동의한 이후죠.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돌비를 주려고 받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죠. 이미 그들은 20장에 뭐가 있어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다른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언약의 내용을 알고도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고 승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세 언약이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진행 중이에요. 24장에 피 뿌려서 다 언약을 성취시켰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뭘죠? 범죄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그 보고 내려와서 얼마나 기겁합니까? 그래서 그 돌비를 던져서 박살내고 우상 숭배한 자들을 거기서 레위 족속을 불러서 칼을 차고 삼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야 이들 내가 다 죽이겠다. 다시 시작하자. 리셋하자 하는데 하나님 모세가 말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버릴지라도 이 백성을 다 죽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해 주는데 출애굽기 34장 거기 모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과 7절인데 여러분 성경 찾아서 같이 읽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라 형벌받을 자를 결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죄를 구할 때는 하나님 어떤 자라는 얘기요? 자비하고 은혜롭고 또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와 진실이 많은 그러한 악을 사하고 과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뭐에 포함되세요? 모세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그 기준도 주시고 그 기준을 어길 때 뭐 되죠? 사죄의 은혜도 주신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고 계명이 적힌 돌비를 주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친히 깎아서 줬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준비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돌비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것이 법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40주 40여를 음식도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모든 과정에 말하고요. 모세 언약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내리신 전 과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언약은 다른 언약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이 모세 언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모세 언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종류의 언약이 등장해요. 그죠?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행위 언약과 또 노아 언약도 있죠. 무지개를 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노아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 언약도 있죠. 12장에.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다윗 언약도 있고 오늘 모세 언약도 있고 다 무슨 관계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 19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헌법함을 인하여서 한 것이라. 죄송합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누가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는데 후에 등장한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세의 언약, 율법을 더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모세의 언약, 율법을 더해 주신 것뿐이지 아브라함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을 폐할 수 없다.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우산 아래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폐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언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다. 기준. 십계명이 우리에게 준 것, 또 십계명 20장에 십계명이 온 것은 그거 잘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아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기준, 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가지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이 이제 모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일러준 것이고 또 죄인을 완전히 죄로부터 구속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의 우산 아래 여러 가지 언약에서 누구냐 다윗 언약도 지나서 쭉 언약이 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보내서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완성시키고 이제 회복하는 그까지 나가는 그 일까지 약속은 딱 하나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구원받고 오직 예수로서 믿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하나님이 일관성 있는 그런 약속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이 여러 가지 뭘로 언약으로 표현됐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 13절 말씀이 그게 우리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에베소 2장 12절 13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다. 거기 그렇게 말하죠. 약속들, 언약들 말하지 않고 약속의 언약들 Covenant of the Promise Covenant 언약은 복수예요. 그리고 약속은 Promise 단어 그 단수에 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를 이루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여러 가지 언약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죄에서 안 받고 구원 받는다는 그런 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이 뭐가 있다?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Unity of the covenant. 이게 일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자손을 가리켜서 누구?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면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이나 나의 가르침이 뭐하다? 동일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준 언약과 모세 언약과 같다라고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대립하는 것을 볼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삶의 원리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갈 삶의 그런 원칙과 원리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십계명을 잘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속죄에게 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내 힘이 안 되고 그 능력을 덧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일하시는 역사, 활동의 능력으로 방언이나 통병 같은 은사, 그것만 사모하지 말고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신뢰함을 얻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보이는 어떤 그런 역사만 사모하지 말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덧입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 언약의 그럼 당사자가 누구냐?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일방적인 언약은 없잖아요. 쌍방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말하죠. 근데 이 언약은 당사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의 한쪽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존재예요. Self-existent.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족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 언약을 맺는 다른 당사자가 누구냐? 중요하죠? 이 당사자가 누구냐? 그것은 첫째로 누구를 상대로 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언약 당사자로 이방의 모든 민족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언약, 그들과 모든 모세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느냐? 거기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에. 자, 4절 보십시다. 시작. 그죠? 자, 하나님이 언약 당사자 체결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하나님 독수리 날개 업어서 구원한 백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도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의 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독수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면 좀 이해될 겁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새, 왕 중에 왕, 새의 왕, 새 중에 왕이죠. 그죠? 이 독수리가 이 둥지를 지을 때는 그냥 낮은 데가 아니라 높은 데, 바위 틈, 거기에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독수리 둥지가 큰 것은 직경이 한 3m나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집, 둥지만 무게를 재면은 1톤이 넘는 것도 있대요. 그만큼 튼튼하고 견실하고 크게 짓는 거죠. 근데 이 둥지를 짓을 때 처음에는 거친 가시를 물어와서 가시기를 얼기설기해서 그 가시를 막 짓습니다. 그리고 갈 잎사귀 같은 것으로 그 사이에 막아서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풀을 깔아서 후끈하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덜미에서 이 가장 부드러운 솜털 하나를 뽑아서 하나씩 뽑아서 부드럽고 포근한 그 침실을 만들어요. 그런 후에 거기에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자라니까 아주 폭신하고 푸근하고 따뜻한 데서 아무 걱정 없겠죠. 여러 날이 지나면 이제 제법 자랐을 때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비행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는 결사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겠죠. 그때 하는 행위가 뭐냐? 이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둥지 속에 있는 부드러운 솜털을 다 내버리고 다음에 풀과 갈잎을 어떻게 해요? 다 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가시가 나온 거죠. 가시가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둥지는 더 이상 안전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둥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비행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새끼의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에서 고통받기보다는 오히려 엄마 등에 업혀서 훈련받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업쳐서 비행하다가 툭 칩니다. 그러면은 내려가겠죠. 이 날개질을 못하니까 그냥 곤두박질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어미 독수리가 내려가서 날개에 다시 엎어요. 다시 올라와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개짓을 하면서 스스로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날개짓 하는 비행에 강한 그런 날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독수리를 강한 훈련을 통해서 세중의 왕이고 진짜 세인 독수리를 만든 것처럼 신자를 훈련해서 이렇게 진짜 성도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신 것은 그게 거듭난 그런 성도에게 뭐예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사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날개를 업어서 그냥 순간이동시킨 것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떨치고 또 업고 올라가서 떨치고 또 이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날개짓하면서 정말 창공을 태양을 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훈련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내 성경은 그리스인들에게 신령함에 이르게 하는 훈련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지만 보통 그리스인들은 훈련을 무시한 채 뭐만 사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광야가 없는 가나안을 원하고 있어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복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신 훈련이 오고 내가 연단이 오고 그런 과정이 오면은 뭘로 생각해요? 아, 이게 나만 힘들어. 나는 이런 저주 같은 삶을 살아. 강도 높은 훈련이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이 훈련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자동차 훈련, 자동차 운전학원에서는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주 나이스한 드라이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거기에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처럼 우리한테 어떤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훈련이 올 때 나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둥지를 흩어놓으셨어요. 바로의 핍박이 거세지고 새끼가 나무의 둥지에 떨어지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실 때 어미 독수리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날개로 받아내듯이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건져 여기까지 인도하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러므로 모세 언약책의 당사자는 이미 구원받은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언약 당사자가 누구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누구가 됐다? 내 소유가 되겠다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근거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세대주의적 해석은 모세 언약, 그것이 조건적 언약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이 구절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비로소 내 백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모세 언약 체결 당시 당사자는 이미 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원리다. 마땅한 삶이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표식, 이 사인으로서 의미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삶이다. 그 얘기죠. 세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에 대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신에게 구하라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쓴다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백성들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세 언약의 한 당사자는 누구죠? 하나님이고 다른 당사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세 언약은 그거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런 조건적 언약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로부터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세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를 보여주는 삶의 원리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니까 신약에 와서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계속 뭐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마음에 두고 십계명을 가지고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해요? 성령을 의존하고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 가운데 거룩한 법을 지켜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세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뭐냐?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뭐냐?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서디스크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이중 구조가 있어요. 언약은 지키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하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의 복은 다섯 가지인데 자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 보통 소유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내 소유라는 얘기는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소유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돌보시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 내 개인 재산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소중하게 간직된 사유재산. 어떤 외부로부터라도 어떤 상해도 받지 않도록 잘 보존된 보물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용어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면서도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을 사용해 주고 있어요. 제 아내가 가끔 퍼즐을 맞추는 걸 좋아해서 퍼즐을 하나 맞춘 게 있는데 그 어떤 거냐면 God says you are 하면서 당신은 아주 precious 그리고 unique 그리고 또 lovely special protected 또 많은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는 걸 맞췄어요. 오늘도 그 말씀이죠. 누구라고요? 내 소유라고요. 내 소유. 특별한 보물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내 소유란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그 어떤 민족 그 어느 나라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간직하겠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보여주는 복은 뭐냐? 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접근권이 있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보 관계 속에서 중재 관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모든 나라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접근권이 있다는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 대통령은 좀 그렇고 우리 미국 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제 좀 많이 썬더식 하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1대1로 접근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보통 사람입니까? 일반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죠. 보통도 아니고 일반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죠? 대통령과 1대1 접근권만 있어도 아주 대단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1대1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너희는 왕같은 짓을 한 게 그렇죠?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우리 없이도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세가 바로 제사장 거룩한 백성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세 번째로 6절이죠. 6절의 후반부에 너희가 뭐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복이 뭐냐.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나의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자, 이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 원수, 내 원수가 되고 네 대적, 나도 동일하게 대적이 돼서 너와 싸워주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모든 인간이 나를 대적해도 두려움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언약의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한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 편이 되어주겠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떡하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이 모세의 언약의 축복은 그래서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구약시대 모세시대의 축복만이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모두에게 그대로 주시는 다 해당되는 언약의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언약적인 복을 받는 조건이 뭐냐?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죄 없이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언약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어떻게 했죠? 그들이 범죄했어요. 그죠? 그들 우상 숭배했고 이미 범죄했고 그것을 벌을 받고 또 용서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 언약의 축복은 죄 없는 자만 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 언약의 복을 받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20장 6절 오늘 선데이 스쿨에 나왔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을지라도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님, 주께서 내 마음을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 죄사함으로 회복의 은혜로 받게 됐던 것처럼 이 다섯 가지 언약에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주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주를 사랑하라. 자, 두 번째 조건이 5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조건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언약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도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라 말합니다.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청만 되는 거예요. 청. 청종하면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불순종은 저주고 순종은 복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듣고 지켜야 하면 청종하면 순종하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순종하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요.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어, 순서야 뭐 바뀔 수도 있어요.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0편 78편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모든 어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연고다 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여 의지하지 않은 결과로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3장 19절에도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안식에 축복받지 못한 원인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불신앙. 한국 기독교회가 큰 문제가 뭐냐면 율법과 은혜를 서로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고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만 우리가 받으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율법 폐기론이에요. 율법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약속이 언약들 결국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들이 다행했을 뿐이지 그렇지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일러준 것이고 또 은혜로 살아간 우리도 그 약속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모세 언약에 주신 그런 축복이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감당치 못해도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것처럼 그 땅에서 율법을 어떻게 한다?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기독교는 은혜만 강조했지 하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율법 폐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이 모세 언약은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 언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은혜 언약으로 가는 예표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지체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하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언약 그 축복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신약시대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면 모세의 율법은 그 근본 정신이 뭐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조건이 첫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고 신뢰하면 어떡하나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시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아요. 모세 율법이나 예수 그리스도한 은혜 언약이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복도 같은 거예요. 조건도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요? Precious. 아주 존귀하게 보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 접근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중대한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결국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해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고 그 응답을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지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5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것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5절에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미 뭐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무엇으로 충족됐어요? 미래의 약속들이 어떻게 완료하게 됐어요? 두말할 말 없이 많은 언약들로 한 약속을 취향하고 한 자손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완료로 그 복을 얻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왜 그렇게 해줬냐는 얘기죠. 왜? 왜? 그 다음 절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적군권 갖고서 제사장 나라가 지상 나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며 있어서 그렇게 왕같은 지상과 호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한다? 선전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지상적 왕같은 지상적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렇게 내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기 구원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일선의 선교사의 역할에 선교사를 우리 가진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선교에 동참하고 그죠? 헌금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하고 해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3국이 아닌 여기서도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또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에게는 뭐요?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그 법을 통해서 힘들고 괴롭힘이 아니라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주신 모든 정신은 율법서의 참된 의미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고 복의 길이고 또한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런 면을 볼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딱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과연 예수를 진실로 믿는가? 또 한 가지, 나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한 가지, 나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그 복의 주인공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